지난 한주 땡스기빙 시간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쉼이 있고 또 이렇게 한 주를 또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것이 참큰 은혜입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새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 새벽 예배 설교 그리고 제 본문까지도 제이 원고까지도 제가 웹사이트에 지금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놓치신 부분 그리고 또 들었지만 한번더 정리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교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을 보면서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13장 18절 마지막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를 봤습니다. 특별히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단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었고 그 표가 바로 그 유명한 666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빼앗아가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리고 또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뭐 어떤 분들은 뭐이 666이 바코드다, 뭐 크레딧 카드다, 아니면 이제 점차 나중에 미래에 몸에 심을 어떤 뭐 베리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빼앗아가는 모든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또 성도를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가리키는 그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거죠. 이처럼 마지막 때의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해서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그 예배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이 마지막 때에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또 기도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분한 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로 이 숫자에 참여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 1절 말씀에는 방금 이야기되는 것처럼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다른 신에게 주지 않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거 이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7장 할때 한번 풀이해 드렸는데요. 한번더좀 살펴보죠.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면 역시 신천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기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완전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해 버리는,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의 이 기존 신자들도 이 이단에 빠져 가지고 뭐 가정도 버리고 뭐 부모 자식도 버리고 완전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참그 신천지가 문제인데, 신천지가 초기에, 신천지가 교리가 바뀌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신천지가 초기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의 수가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거죠. 지금 제가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또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천지에서 이 포교 활동할 때 나와 같이 천국 갑시다 하면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갑시다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신천지 교세가 확장이 돼서요,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참 저희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리가 바뀌었던 거죠. 왜냐면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그럼 다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넘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교리들을 바꿨습니다. 세상에 참 이런 종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그것들을 계속 추종하는 사람들도 사실 저희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특별히 성경 전체적으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였습니까? 12지파였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12제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사실 이 많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숫자를 좀 풀이해 볼 텐데요.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앞에 12는 뭐냐? 구약의 성도들. 뒤에 12는 뭐냐? 신약의 성도들. 그럼 1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냐? 많다라는 숫자를 상징하는 10의 완전수인 3을 제곱하면 1000이 됩니다. 이거 천이라는 것은 많다는 원래 숫자가 또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거기서 천천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숫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야, 저 사람 백만장자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백만불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할 때 우리가 백만이라는 그런 임의적인 숫자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다라는 의미는 천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 구약 성경을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 12와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 12 그리고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 숫자 천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특정한 숫자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있는 거죠. 어린 양은 누구이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백성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듯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산을 예루살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좀 알아두시면 성경 이해할 때가 더 좋습니다. 자, 본문 1절은 예루살렘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백성의 이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말씀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마에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지금 대조되고 있거든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저희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사단을 숭배하는 자, 사단에게 예배하는 자, 사단의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 그 사단이 자기의 그 따르는 이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었죠. 666이라는 표를 주었어요. 이게 사단의 이름이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사단이 이 하나님을 모방한 거예요. 지금 13장 14절 보면 13장이 먼저고 14장이 나중 되니까 사단이 먼저 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7장에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을 예배한 백성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666이란 이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반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그의 오른손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들이 인쳐 있다는 거죠.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미국도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도서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책 이 옆면에 웬만한 도서관은 이렇게 어디 어디 public library라고 이렇게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거표지 안에 한 장만 딱 넘기면 도장이 또 어디 어디 public library라고 써 있어요. 뭐예요? 이 책의 소유는 어디 거라는 거예요? 이 public library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인치셨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소유를 상징합니다. 물론 퍼블릭 라이브러리에 있는 책을요, 맘만 먹으면 요리조리해서 빼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도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하늘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무엇이라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신 거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께서 찍어주시면, 도장을 찍어주시면 사단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야 신앙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뭐 별 감흥이 그렇게 오지 않고 이 글을 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지금 핍박이 놓였냐면 로마 황제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황제를 나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요,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됐고요, 밤에 이 막대기에 걸려서 온몸에 기름을 덮어쓰고 불태워가면서 살이 타들어가면서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끊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정말 죽음의 이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해 주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위로와 감격이 된 거죠. 아, 그래, 지금은 내가 비록 고난당하고 있지만, 비록은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있지만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지, 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하는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큰 위로로 다가오는 거죠. 교회의 최종 승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보면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여기서 많은 목소리는 폭포 소리와 같다 그러는데요, 우리 저 이 캐나다랑 미국의 접경지에 가면 그 유명한 나야가라 폭포 있지 않습니까? 1초에 물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냐면요, 150만 갤론이 떨어진다 그래요. 한 3,679톤인데요. 가까이서 이렇게 배 타고 가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가면은. 근데 그때 이 가까이에서 이 나야가라 폭포 소리를 들어보면요, 그 소리가 막 우레 소리 같이 들리죠. 많은 물소리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이 책 중에서도 많은 물소리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거대한 폭포 물소리 같고 큰 뇌성, 이 큰 내성과도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예배가 지금 들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제가 아까 14만 4천 명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 우리 한국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불러도 우리랑 같은 정서가 없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예요. 한번 좀 다 불러보셨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른다고 뭐 우리가 가진 정서랑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자, 근데요, 정말 꿈에도 그릴 그 날이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꿈꿔왔던 통일이 되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서로 교류가 되고 그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는 그 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는 이 노래가 아니고요, 통일이 된 기념비적인 새로운 노래가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3절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이 오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하고요, 최후 승리를 얻어서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라는 간구의 찬양들이 많겠습니다만,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가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3절에서 이 찬양을 누가 부른다고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라고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곡조들이 있지만 성도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는 이 노래를 감격과 또 기쁨으로 부르는 이 노래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찬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이 찬양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가끔 TV에 나와서 이렇게 가수들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찬양이 말하는 Amazing Grace, 정말 나 같은 이 구제불능의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사람들이 알까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양하고 같을까요? 똑같은 멜로디, 똑같은 리듬, 똑같은 박자의 곡조를 부르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의 이 감격을 아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노래일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오늘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인 이들에 대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나오는 특징을 보면, 첫째로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이걸 딱 읽고서, 아유 목사님, 저는 과거에 좀 도덕적으로 좀 불의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두고서 딴 여자랑 바람을 폈습니다. 아, 그럼 저는 지금 이 14만 4천 명에 지금 포함 못 되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그런 행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 보니까 막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나? 과거의 나의 실수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간음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적인 간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지아비는 하나님이겠죠. 결혼한 내 남편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하고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예배를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정절을 지켰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둘째로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뭐 했다고요? 따라갔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갔고요, 주님이 가는 길이 험한 길이라도 주님이 가셨기에 그 길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 종교활동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 그 삶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의 제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 그럼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까? 아, 그럼 내가 걷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 내가 가지 않는 것, 이 모든 선택은 주님께 있으니, 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길을 걷겠나이다. 그럼 이러한 태도가 있으시길 바래요. 셋째로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그리고 넷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제가 시간이 막 좀 다 가서 다 풀이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을 어디든지 따라갔던 자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중요한 건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체성이. 넷째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아유 목사님 어떡하죠? 저 거짓말 너무 많이 했는데요. 아 어떡하죠? 저 흠이 많은 사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완전한 자들, 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치 못했던 성화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인데 뭐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살 필요가 있냐, 이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인정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또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도 자기의 백성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준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실제 밖에 나간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이마에 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정말 우리의 가슴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계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